히브리서 12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씀은 11장에서 언급한 구약 성도들이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 하나를 관망하고 있는 구약 성도들의 무리들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생활로서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로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 나타나 있듯이 이 땅 위에 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경주하나 상 받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 그 상을 받도록 열심히 경주하라. 다시 말해서 전력을 다하여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자라는 뜻입니다. 헬라말을 보면 흥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라본다는 말이 헬라말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쩍 쳐다본다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연구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바라보고 숙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특수한 헬라말을 여기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어느 다른 곳에도 이러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의와 찬사로서 주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수를 주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믿음의 처음이요 나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을 나열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나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생활에서 그의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는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끝을 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창조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도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처음도 되시고 마침도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경주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인 것입니다. 경주할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운 삶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크리스찬의 특징을 말씀하신 후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누구에게 복이 있단 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외인들이니까요.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과는 관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며 그들은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계속 더러운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더러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혐오를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농담을 할 때에 그것에 장단을 맞추어서 크게 같이 폭소를 하는 대신에 당신은 오 그것은 더러운 일이구만 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그러한 말을 싫어하여 당장의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며 핍박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어떻게 하였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라고 했습니다. 경주함에 있어서 이긴 자가 받는 대가는 성자에게 오는 영광과 보상인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을 이기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길 잃은 우리들을 구속하여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알고 행할 때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일치할 때입니다. 그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께서 의무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실은 십자가는 그에게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길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9장 39절 말씀 만일 사람이 종교적으로 구원 얻는 길이 있다면 선한 일을 하거나 신실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나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여기에 그의 생활에서 사랑과 선을 나타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2절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였다. 눈먼 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했는데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그러한 일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사람이 되어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돌로 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많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 일 외에는 한 일이 없는 사람을 가장 악한 행동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희생된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최고의 가치로서 사랑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가장 증오하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으며 사람의 독소를 모두 받으신 분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죄인들의 거역인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피곤하여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쪽 뺨을 치면 우리도 같이 그 사람의 뺨을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에 행하신 정반대의 일을 생각해보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기를 그의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순교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말로서 핍박을 당한 자가 있거나 실제로 육체적으로 핍박을 경험한 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육체적인 핍박을 경험한 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계시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훈계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부모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훈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계는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함과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된 위치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일학교 시절에 가졌던 생각이 다시 되살아나서 나타난 현상이라 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신다. 우리의 나쁜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 나의 어린 손자의 경우와 같이 그 손자가 집에 와서 말하기를 아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묻기를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했느냐 물었더니 내가 나쁜 일을 했거든요. 그게 정말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나요? 라고 묻는 대답에 척은 말하기를 그럼 사실이야, 윌리엄.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이 사실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수갑을 채워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숭인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에게서 그의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어린 손자들이 집에 오면 나는 그들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의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버릇없이 구는 것도 이쁩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계속 얼마나 귀엽나라고 말합니다. 저것 봐. 어떨 때는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할 때는 우리 집 아이들이라면 매를 칠 것인데도 이제 손자들이 그런 짓을 할 때는 귀엽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주 버릇없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주 버릇없이 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훈계하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주님의 채찍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악한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아주 염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속이면서 살아도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고 당신이 잘못된 관계를 오랫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왔다면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도 벌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키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는 우리를 거저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찾아내어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에서 조금씩 일하는 시간을 속여 카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 나도 나의 일한 시간을 조금 속여도 된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에 곧 일이 발각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도 들키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결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쁜 짓을 할 때는 반드시 들키게 하십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죄짓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지 모르나 당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쁜 짓을 하다 들키면 바로 즐거워하며 야 하나님께서 내가 죄짓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는구나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채찍을 경히 여기지 않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채찍을 맞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부모들은 자기들의 좋은 대로 훈계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많은 때에 자기들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자녀들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훈계가 부모들의 편의상 실시되든지 아니면 그 규칙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세워집니다. 그 부모들이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때에 그들의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를 훈계하여 매를 칠 때에 이것이 너를 아프게 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 아프게 한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나는 그러한 말을 내가 실제로 아버지가 될 때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땅 위의 부모들을 존경하거든 하물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채찍을 맞을 때에 이것은 실제로 결코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매를 맞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는 항상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없구나라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징계를 받을 때에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항상 나를 그의 침실로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밖에서 다른 방에 모여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나는 저희들이 서로 앉아 모든 말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으나 나는 어두운 방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곧 나를 불러 매질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 내가 고함을 질러 아버지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훈계를 제대로 받아들였구나 생각토록 하여 나를 쉽게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방을 나가시고 문을 닫으면 나는 계속 그 어두운 방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침대에 누워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와서 내가 죽은 것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때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나. 나의 어린 동생이 내가 죽은 것을 알면 얼마나 슬피 울겠나 생각할 때에 나는 더욱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심리학자가 있다면 내가 말한 것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심리 분석을 할 것이라 상상합니다. 그곳에 한동안 누워 있다가 이런 생각들이 다 지난 후에는 다시금 평상시의 생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니 아주 재미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어디 가서 보자. 무슨 재미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저렇게 웃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금 나는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합세를 하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기 전에는 합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에 나는 파이를 하나 더 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파이를 두 번째 먹기를 원했으나 죄책감 때문에 감히 하나 더 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족의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저녁 먹은 후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우리는 나의 침실로 가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음식이 목구멍에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요. 그러나 한번 훈계를 받은 후에는 다시금 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죄책감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채찍을 받는 순간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 받은 후의 결과와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것이 다 지난 후에는 죄책감이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여 들켰습니다. 이제 벌을 받고 나니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금 가족의 일원이 되어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노폴리 게임도 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모든 가족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찍을 맞을 동안 즐겁지가 않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훈계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계십니다. 수긍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아들이며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훈계를 받은 후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속에 현재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사귐이 다시금 모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주님의 채찍을 맞을 때에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중히 다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으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우리는 거룩함을 내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쫓는 것이 어떤 의상을 입음으로 외관상으로 거룩을 장식하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결 그룹으로 알려진 모임도 있고 오순절적인 성결, 순례자의 성결, 그리고 또 다른 성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에 대한 해석은 여인들이 화장을 하지 않는다든가, 금으로 단장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옷을 입는 입성에 대한 것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적절한 반대를 해왔습니다. 거룩함이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외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이 정한 외관상으로 거룩함의 기준을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거룩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위해 당신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더럽고 불순할 수 있습니다. 참된 거룩은 마음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거룩함은 사람의 옷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할 때에 내가 계속해서 그의 임재 안에서 행동함으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을 외적으로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성결한 교회에서 자라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나열한 것을 보면 내가 티네이저였을 때에 할 수 있었던 일은 목으로 끼안을 정도이며 쇼를 볼 수도 없고 춤도 출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것들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얌전한 채 하며 스스로 의로운 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음성적이고 흉측하고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면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에 대한 외적인 면을 추구하는 규칙이고 법규였습니다. 그들은 말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이비적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째로 삼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손가락을 입에 넣고 토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하루살이가 입으로 날아 들어와서 목에 걸려 있을 때 그것들을 토하여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살이를 피채 먹었기 때문입니다. 피채 먹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거리에서 그 하루살이를 토하려고 왁왁 애쓰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각자가 참된 거룩함을 갈망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순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엄탕한 것을 외식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신다라고 우리 스스로 감사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 뿌리는 우리가 실제로 경계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무슨 것입니다. 쓴 뿌리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심령 속에 쓴 뿌리가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나쁜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당신의 몸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파괴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광야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 배가 고팠습니다. 심히 굶주렸습니다. 그의 우아한 형제 야곱이 맛 좋은 진미에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말하기를 야, 그 팥죽 좀 나에게 달라. 야곱은 말하기를 너의 장자 명분과 바꾸자. 여보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럼 바꾸지. 에서는 장자 명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말았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거절당하였으면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하고 나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그가 회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제로 회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눈물로 추구한 것은 단지 축복뿐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장만하여 들고 들어와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바비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하기를 그러면 조금 전에 들어왔던 자가 누구냐? 내가 이미 그에게 모든 축복을 하였느니라. 에서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면 야곱이었구먼. 내가 이미 그에게 모든 축복을 하였다. 에서는 말하기를 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기를 내가 모든 축복을 너희 형제에게 다 했으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눈물로서 축복을 구하였으나 아직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회개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축복,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기고 그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축복을 잃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축복은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방 종교 섬기는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가서 사십시오. 아니요, 나는 기독교가 어디를 가든지 동반하는 축복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회개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저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구약의 율법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허군과 허감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도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 산의 연기가 좌우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기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런 곳은 시내 산과 같이 무섭고 그 산에 손도 댈 수 없었고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아니다. 그 산은 연기와 불로 덮여 있었고 천둥과 폭풍이 불었으며 흑암으로 덮여 있었고 나팔 소리가 났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 자신도 떨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들이 시내 산에 갈 수 없었다. 만일 그 산에 갔다면 돌로 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른 산, 곧 시온산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 교회에 처음 난 자, 하나님께 중생한 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예수께 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책을 소개하는 1장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스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통해서 설정하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길, 더 좋은 희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말씀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고 거절한 자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두세 증인을 인하여 돌로 침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무서운 천재지변이 우주에 내려질 것입니다. 성경의 몇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천방지축 비틀거릴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별똥들이 지구상에 소나기같이 떨어질 것이며 땅만 진동할 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한번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더 이 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터인데 진동치 않는 것들은 영존하게 될 것이며 진동하는 것들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천재지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푸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겠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체질이 진동될 모든 것은 진동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동되지 않는 것만이 남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만 한 생명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곧 지나갈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개가 어떤 날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신의 가치관을 물질에만 둔다면 이 물질이 사라질 때에 당신도 그것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관의 전부가 당신 주위의 물질 세계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가치관을 영적 세계에 둔다면 그것은 진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체질이 불에 풀어질 때에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영적인 일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이러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물질의 신들과 소유재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 인생의 가치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것은 모두 파괴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협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치 않으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천지를 진동시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동되는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고 진동되지 않는 것들은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주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시리아의 대군이 남방나라 유다를 공격하려고 내려와서 포위하였을 때 하룻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명을 죽였습니다. 하룻밤에 하나의 천사가 대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을 쳐다보니 18만 5천 죽은 군인들의 시체들만 널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 도성에 사는 죄인들이 실제로 겁을 집어먹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나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이란 그 자체가 흥미있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어디에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화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긴 말이지만 불에 서서히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조각의 쇠를 밖에다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쇠에 녹이 썰기 시작합니다. 이 녹은 산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쇠가 산화현상에 의해서 그 기질이 서서히 불에 타고 있으며 그 쇠가 점점 쇠퇴하여 결국은 썩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물질이 서서히 타서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의 마지막 박은 못에 산화현상에 의해서 서서히 불타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페인트를 자주 칠해서 이 현상을 방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것으로 계속 대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화 현상 때문에 물질이 서서히 불타서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이란 흥미있는 물질인데 이 불은 소멸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어떤 물질을 영구적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황동, 구리와 안연의 합금, 황동을 불에다 넣어 열을 가하면 이것은 노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에 의하여 더 염은 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란 흥미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다른 것들을 태우지만 어떤 것들은 영구적인 것으로 변형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물질을 불에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누가 하나님의 불을 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 대답은 아무도 하나님의 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당신에게 그 불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을 영원한 것으로 변형시키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날 당신을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흥미있는 말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기억으로는 내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 이분이 아마 천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 천사를 만났다는 소문들을 많이 듣는데 나는 그 말들이 믿어지지가 않고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다고 전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천사가 사람으로 가장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러한 말씀이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여러 번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갇혀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묶인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치심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만일 역경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그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함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못한 데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당신들과 같이 선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신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에는 좋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에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건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을 드물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들이 번역한 나의 설교를 듣고 갈보리 체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관리들의 눈을 피해 몰래 전달된 편지를 읽을 때에 나의 마음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가책을 받았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갇혀있는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에 갇혀있는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갇혀있는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의 장막 배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몸이므로 하나가 고통당하면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들이피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의 결속 안에서만 가깝고 긴밀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침소를 들이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살면서 아름다운 경험을 하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들이피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가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모시고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일 당신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가 우리의 보급창고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자시니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을 두려워 아니하노라. 유다왕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에티오피아 대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수적으로 군인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에 임하였을 때에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역대하 14장 11절 나는 이 기도가 좋습니다. 이 기도 내용에는 많은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군대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사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히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편이오니 사람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는 자시오 나의 힘이시니이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경건한 생활의 마지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구절은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일을 강조하는 교리인 우리의 행위나 사람의 의로운 행실에서가 아니라 은혜 위에서 설립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에 기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휴버 암스트롱과 같이 무슨 고기를 먹어야 하고 어떤 고기를 먹으면 아니 된다는 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의가 율법을 지키거나 안식을 지키거나 하는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이 은혜 위에 설립되며 외면적인 의식이나 고기 같은 것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일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사용할 때에 그 짐승의 사체를 속죄제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체를 성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태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안에서 가톨릭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고 기념하는 교회를 지은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시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대문 건너편 약 한 블록 떨어진 무덤의 정원 지역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썼던 자리라고 생각함이 더욱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메섹 성문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교의 영문 밖이며 예루살렘의 율법의 밖이요 종교 제도의 밖에 있으므로 그들의 밖으로 나가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구적인 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오는 희생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사가 실정이 났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의 열매인 우리의 찬미의 제사입니다. 어린 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죽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하나님께 찬미를 보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은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다른 제사 방법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요한은 기록하기를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쁨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진리에서 행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 원하노라.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므로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축도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는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성숙하게 하심을 축복합니다. 완전이란 말이 헬라 말에서 완전히 성숙이란 뜻입니다.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완전히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풀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너무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들어가 보면 그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1장 22절. 오늘 저녁 이 두 장에서 우리는 많은 권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복습을 하고 권면을 받고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잊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주 훌륭한 권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진실로 시베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독교를 행위에 옮깁시다. 우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믿음을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해서 실천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사랑 안에 보존하시고 그의 화평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주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와 동행할 때에 그의 선하심의 풍성함이 당신의 심령과 생활 속에 넘쳐 흘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육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영적인 일에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